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6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몸이 끊어지면 피부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지체함을 지으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46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50편은 한 시대에 또 편집되어진 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아마 최고의 시들을 뽑아다가 실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그 근거 구절은 4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4절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 유일하게 쓰인 단어예요. 이게 이제 에시토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람어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져서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유행했던 단어이므로 많은 주석학자들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소확행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았죠. 그것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알겠어요? 소확행이라. 그럼 조선사람들 몰라요. 주학행이라 그러면 주학행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밖에 몰라요. 반석교회밖에 몰라요. 제가 만든 용어니까. 신조어 반석의 주학행이라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주학행이 뭡니까?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 주께서 주신 확실한 행복 붙들고 사는 게 주학행이라. 예? 이때 당시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시대를 반영하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썼던 시가 바로 시편 146편입니다. 낯선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70년의 세월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들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문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2018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있겠죠. 왜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왜 이런 고통의 그늘 속에 있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몸에 아픔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고, 심령이 괴로운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한다면서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립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보면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그 책의 전제입니다. 조그만 소리라도 아멘을 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선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예, 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왜 행복하지 않고 왜 자꾸 악이 있는가 라고 보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된 것입니다. 타락되니까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거나 쉽게 내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질서가 깨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그 문단에 보면 이런 문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참 멋있죠. 우리가 쾌락에 빠져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한 소리로 속삭이신다. 얘야,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다친다. 너무 나가면 다쳐. 이렇게 속삭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기 위하여 말씀하신다. 우리의 양심이 자꾸 무뎌지고 그냥 싸움닭이 되니까, 야, 그러면은 안 된다. 그만둬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소리치십니다. 그러지 말고 멈추어라. 그래서 이것을 CS류의 책에 보면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잘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생을 막 사니까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것을 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란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회개토록 하시는 주의 음성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은 소확행, 내 개인의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 주확행,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행복을 붙잡도록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와서 이들이 언어가 바뀐 게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여러분 봅시다. 1절을 함께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자, 이 시는 아주 독특한 시인데 시 처음에 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무엇으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요. 147편도 할렐루야.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147편 마지막 편도 할렐루야. 150편까지 다 할렐루야로 끝나서 할렐루야로 칩니다. 여러분, 시인의 언어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뜻은 뭡니까?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루라고 하는 뜻은 우리 함께, 그 야라는 뜻은 반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은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 시인이 사고가 바뀌었죠. 뭐가 바뀐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였어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예레미야의 선지를 통하여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의 시작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고통의 끝도 누가 맺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므로 이 시인은 결단한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고 싶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 들으십시오, 결과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젠장이라는 거예요. 젠장. 에이 젠장, 오늘 또 늦게 일어나네. 에이 젠장, 오늘 또 이 밥이 맛이 없네. 에이 젠장, 그러다 젠장의 인삼을 산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언어로. 평생 동안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잠아 죽겠다. 그러다 죽습니다. 죽겠다는 뭐로 바꾸라 했었죠? 죽게 있다. 역시 호산나.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다 죽게 있어.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 끝나는 게 신앙의 내 신앙의 표현이 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선포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너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찬양해야 하는 인간이고 내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도 주께서 메가폰으로 말씀하시고 쾌락 속에 거할 때도 주께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깨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뒤돌아보니까 찬양할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먼 미래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니죠. 이 시제가 보면은 현재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호흡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왜 찬양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하실 때 독특하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밤의 주간을 끊으시고 태양을 뜨셔서 아침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어제 하루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만 새날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루가 끝났는데 또 하루를 여셨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또 한 주를 여셨어요. 2018년 한 해가 다 갔는데 2019년을 누가 여신다고요?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이 새날이라고 하는 거, 하루라고 하는 거 저를 집중하세요. 집중할 땐 집중하고 말씀 보러 할 땐 보시고 그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주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눈을 뜰 때에도 아버지께서 여러분 눈을 뜨셨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한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는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깨달았다고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명, 호흡, 달란트, 뭐 만남, 관계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라.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교회 오면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고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 아멘이 계속 나올 줄 알고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하셨다고 하고 밥 먹을 때도 말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든 코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서로 즐거워하고 선물, 선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고통을 따지면 말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고통이 있다. 못 살겠대, 요즘 애들 보니까. 예전에 그 장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꼬마애가 못 살겠대잖아. 수협에 나오신 분들 많아요. 고통을 써가지고 책으로 편집해가서 가져오라면 여기 막 한무더기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깨갱할 거예요. 찬송으로 표현해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끝! 할 말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주의 크신 은혜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신앙. 기뻐해야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두 분의 부부를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부인 되신 분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평생 불교에 있으셨고 가족 중에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평생 동안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부터 나오셔서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시다가 등록하신 부부가 계세요. 참 놀랍죠. 등록 신방을 하고 이제 하시고 싶은 찬송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301장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두 번째 찬송이.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끝내고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부부 지금 새벽기도 2부에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고통의 문제 혹은 여러분 수많은 문제 속에 파묻히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명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일절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이 영혼에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 평생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신앙인의 입술이죠. 입술. 이 백성들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돌아온 다음에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가만히 민족의 지도자들을 보고 나라를 보니까 멸망할 때 딱 꼬라지가 맞았구나. 아수르가 일어나면 아수르에게 쭈르르 달려가고 바벨론이 일어나면 바벨론에게 달려가고 애굽이 일어나면 애굽의 빌부터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으로 빌부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고통의 터널을 주신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단한 거예요. 내 영혼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자. 여기 귀인들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 같아요. 전문가. 참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요. 몸이 좀 아프거나 감기균이 약간 있으면 바로 놀래. 그리고 곧장 달려가는 게 병원이야. 병원으로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병이 도대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치료하신 은혜가 있는지 무릎 꿇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아 전문가들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신앙 아닙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조금만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누가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 때문에 빌붙고 누가 좀 힘이 있다고 하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그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 중에 사주나 팔자나 타로 좀 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을 팔아버리는 것이 그거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점을 의지합니까? 확률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참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종이짝에 써져 있는 걸 의지하는 겁니까? 그러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니, 흙이 흙을 의지하는 거야. 흙이 흙을 경배해.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는데 호흡을 걷어가니까 흙으로, 한 줌의 흙. 여러분 가운데 흙이 두 줌 나올 분 계시겠지만은 다 죽으면, 호흡이 사라지면 흙 한 줌. 근데 미련한 인생이 흙이 흙을 의지한다. 여러분 가슴속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내 영혼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날에 그 생각들이 다 소멸한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세 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기 한 번, 예레미야 5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윤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해가지고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있죠. 죽으니까 도루묵된 거예요. 다 사라진다. 그것을 의지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어느 한날 제가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을 받았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5절을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그까짓껏 사람들 의지하는 것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다 그냥 버려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모세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야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같이 똑같이 생겼거든. 야곱처럼 잔머리의 천재거든 우리들이. 속여서 다른 사람 빼먹는 거 천재였거든. 저를 비롯하여 약하고 무익하고 형편없는 자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여튼 복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복자만 들어가면 야곱은 그냥 뭐 사족을 못 써요. 그래서 영적 장자의 축복권을 눈에 불을 켜고 막 뺐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야복강강에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쏘가지고, 기어코 야곱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를 치워가지고 평생 동안 쫄룩쫄룩거려 다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이 지팡이를 들고 쫄룩쫄룩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니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 이 야곱의 인생이 할렐루야 인생이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뭘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2018년을 마감하면서 2019년에는 선한 경쟁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 여호와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구름 때처럼 모여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의 대열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케네스 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큰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도미를 해가지고 큰 사업가로 성장을 해서 이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갑니다.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다가 2012년 어느 날 하드, 외장 하드를 가져간, 그거를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 외장 하드를 자기 잘못 모르고 가져갔대요. 그래서 검색하다가 걸렸는데 그 외장 하드에 뭐 여리고 프로젝트 뭐 성경 내용이 쭉 적혀 있으니까, 그 땅밟기 있어요, 땅밟기. 그러니까 이 정치 이 경찰들이 너 우리 땅을 땅밟기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그 완전히 무너뜨리려 여리고 땅밟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치범으로 모른 겁니다. 그래서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습니다. 2012년 11월 3일 날 잡혀가요. 근데 그때 동시에 잡혔던 뭐 정치가나 경제가들은 다 풀려났는데 이 사람만 안 풀려나고요. 2년이 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이 잊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 조국도 잊었다. 미국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 굉장히 싫었대요. 힘들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령의 음성이 스바냐 3장 20절을 통해서 들렸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청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아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는 것을 확신이 듭니다. 풀려났을까요? 안 풀려났을까요? 정확히 닷새 후에 특별 사면으로 미국으로 귀국을 하고 그에 있었던 한 2년여 동안의 삶을 책으로 썼던 것이 잊지 않았다라는 책이에요. 그 가운데 내용에 여러분 그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예. 스바냐서 말씀을 받은 그 월요일은 내 평생의 가장 우울한 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구원을 이루고 계셨죠.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잊혀졌다고 생각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한 군데 더 소개할게요. 그럼에도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함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며 북한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400만의 북한 동포도 잊지 않는다.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잊지 않는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씨름하셔요. 이게 없거든요. 이 시대는 너무 편안하니까. 제가 6절에서 10절 크게 선포할 텐데 이 중에 한 문단, 한 문장, 한 단어 혹은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중에 여기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의 한결같이 그의 말을 지키신다. 이런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도다. 우리 10절을 선포합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우리 1절 찬송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네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고, 여러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은 저주의 입술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노래하는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